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나사렛은요 너무 산골짜기 조그만한 동네여가지고 그 시대에 갈릴리 인근에 있는 마을 이름 63개가 적혀있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인근의 63개 마을의 리스트에도 들지 않을 정도로 작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이러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 그 시골 깡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정도로 예수님 자라나신 동네는 정말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자라난 이 예수라는 청년에게요 아주 독특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 왔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런 표현에 대단히 익숙했어요. 익숙. 왜냐하면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 보내심 받아왔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스라엘에는요 그런 선지자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뭐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해야 자기 말에 무슨 영적인 권위가 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말은요 조금 도에 지나친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도에 지나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보내심 받아 왔는데 그냥 보내심 받아 온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암시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듣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 시대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것이 거의 신성모독적인 그런 표현이었어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하나님 생각하면서 아들 생각하고 두 존재를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 그러면 그런데요 이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는 신분제 사회여가지고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 아버지가 귀족이면 아들도 귀족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다 이러면 아버지와 동등한 지위와 동등한 신분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그런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지위, 하나님과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들렸던 거예요. 그렇게 들렸어요. 또 그렇게 썼어요, 그 시대에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온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은 지위,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듣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신성모독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사람들이 그렇게 신성모독적으로 느끼면서 싫어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일관되게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온,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독특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 자체가 무슨 마치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설교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어요. 그런데요,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건 아니에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에 뭐 제 생각, 제 사상을 넣지 않고 성경을 잘 풀어서 설교하려고 제가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듣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질문해야 돼, 질문.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듣지만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다시 확인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 설교자든 어떤 선지자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설교자가, 선지자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마치 어떤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은요,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그러면 아멘, 이게 아멘은 반응이거든요. 아멘, 맞습니다, 그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 말이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이 무슨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서, 불편.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와가지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와가지고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펼쳐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지난 성탄절에 예수님이 굳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정말 소망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와가지고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일으키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실 텐데, 그러면 누가 그 다윗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는 것에 대해서는 답이 달랐어요. 답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펼칠 때 그러면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되면 빛과 어둠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때 내가 빛의 군사가 돼야 돼 이렇게 주장하면서, 빛의 군사가 되려면 정결해야 돼 그래가지고 세상과 자기를 구별해서 진짜 금욕적이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꽤 많이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다윗의 후손이 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확실하지만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답이 달랐어요. 답이, 길이 달랐다, 길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다른, 바리새인과 다른, 그 시대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다른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답이 달랐어요. 답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회복해야 되고 성전에서 제사를 잘 지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엎으면서 성전이 강도의 구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엄청 기분 나빠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바리새인들,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기 있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하면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 골로새서에서 잠깐 본 적이 있고, 갈라디아서에서 본 적이 있고, 로마서 6장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고, 세 사람 책 읽어보시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이 거듭난다는 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연합해서 죽고 다시 사는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네가 진짜 어떤 메시아가 와서 펼쳐낼 새로운 다윗의 왕국의 시민이 되려고 하면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믿어야 돼.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실 예수님은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어야, 나를 의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사실 예수님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니면 율법을 잘 지켜서 인정받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지고 내가 하여튼 빛의 군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은 성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 얻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듣기에 이게 얼마나 허황되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 예수의 정체가 뭐냐, 저 예수 저거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설왕설래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고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생명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이렇게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셨을 때 정말 충격적으로 들었지만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엄청난 표적을 행하시면서 자기를 입증하신 거예요. 이를테면 중풍병자 일어나게 하시고 나병 환자 고치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뭐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기타 등등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냥 보내심 받은 거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 이 땅에 온 하나님 아들이, 이걸 입증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내 말을 도저히 못 믿겠거든. 내가 지금 하는 이 많은 표적을 봐.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 이거를 보고서라도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신성모독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허무맹랑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 기분은 나쁘지만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는 안 드는데 예수님을 아예 그냥 좀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어떻게 하지 못한 채로 이게 시간이 흘렀던 거죠. 그런데요,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언제나 선한 사람보다도 악한 사람이 더 열심을 내는 법입니다. 선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선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이 싸우면요 더 간절한 사람이 이깁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과 싸워가지고 이기기 어려운 이유는요, 악한 사람은 악착 같아요.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선이 악을 이기려고 하면 선한 사람이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열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 악한 사람은 자기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악착 같아요. 온갖 반칙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선이 악을 이기기 어려운 겁니다. 그 선한 사람이 악을 이기려고 하면 끈기가 있어요. 끈기, 이 뚝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을 좀 지지하거나 인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사두개인 편들어 주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도 예수님 싫어하고 바리새인도 예수님 싫어했는데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요. 그런데 같은 적을 놓고 이제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연합 전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외 헤롯 땅이나 기타 등등 여러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하거나 무슨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자기들에게 위협이었어요. 악한 사람은요, 선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자기에게 위협이에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촌지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없지만 예전에. 그런데 제가 아는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촌지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모든 선생님들이 이 선생님을 욕했습니다. 너만 잘났느냐 이거죠. 그 촌지 안 받는 선생님의 존재 자체가 다른 모든 선생님들에게 위협적이에요.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마음을 합해가지고 이 악한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면 상당히 위험해요. 악한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위험한데 마음을 합해가지고 악한 짓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거침이 없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마음을 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선한 일을 자기 혼자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혼자 자꾸 하면 안 되고 너도 하자, 너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데리고 뭔 선한 일을 하려고 해야지 선한 일에 이제는 관심 없어 이러면서 혼자 뭘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함께 자꾸 만들어가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낙원 장로님도 이제 혼자 가지 마시고 누구 데리고 가시고 멕시코 또 바톤도 이어주시고 이렇게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해야 돼. 선한 일은 악한 일은요 이게 악한 사람들은 이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뭘 자꾸 같이 뭘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선한 사람들은 그게 잘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선이 악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요 서로 마음을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원래 이제 신년 감사주일이고 이제 원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우리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말에 제가 어느 선교사님한테 뭐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관계가 늘 고민이다. 관계가. 그래서 야, 너무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지 마. 너무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마.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세상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짊어질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하나 고치셨지 거기에 모인 모든 병자를 다 줄 세워놓고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짊어질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요. 그러니 모든 사람의 짐을 내가 다 짊어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양심에 가책 받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다만 자기 앞가림만 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선한 길을 걸어가면 틀림없이 우리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괜찮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채울 수 없는 욕심, 자기중심적이, 대단히 자기중심적이.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 그러니 쓸데없는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는 거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해해가지고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내심 받은 그 사명에 합당하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보냄받은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 작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죽이려고 매단 것이 아니었어요. 죽이려고 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요. 죽이려고 하면 스데반같이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면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짓밟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을 하고 데모해서 빌라도, 이게 무슨 십자가에 매달만한 죄냐, 십자가 매달지 않고 채찍질해서 내가 놓아줘야겠다 하는 빌라도 앞에서 데모해가지고 예수를 억지로 십자가에 매달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짓밟아버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짓밟혔을 때 예수님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자기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그런데 이 하늘의 밀이 누구냐? 예수님 자기예요. 예수님 자기가 죽어서 많은 생명 살리는 그 죽음 죽는 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의 권력 다툼에서 패해서 죽임 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 다시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어떤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 이 사명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갈등에서 패해서 죽임 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자기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양을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진짜라는 것이 입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이 무슨 참람한 말이냐 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다,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장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말, 그게 진짜, 진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죽음에서 이기시면서, 죽음을 깨트리고 이기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입증하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과 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옆에서 다 들었어요. 요한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다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는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듣고 봤는데 이게 그런가 싶어서 자세히 보고 이게 진짜냐 싶어 자세히 뚫어지게 다시 들여다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자기가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바다, 이 땅에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신적인 권위가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그리고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면서 확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원래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로고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로고스는요 당시 이방인들은 이 로고스가 우주의 제1 원리, 온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 원리가 로고스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 그래서 로고스가 없이는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고스라고 할 때 당시 그러니까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은 이 로고스야말로 온 세상을 구축하고 있는 제1원리, 근본적인 원리다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이 로고스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으로 세상을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도 보시면,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다 이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이신 이 말씀 때문에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골로새서 묵상할 때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에서도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봤거든요. 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확실히 죽은 것을 이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제자들도 뻔히 알았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유령인 줄 알아. 유령. 그 예수님이 여기 뭐 먹을 것 있느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음식 드시면서 자기가 진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믿었다는 거죠.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다 읽어보세요. 제자들은요 부활을 못 믿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제자들도 멀쩡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온갖 좋은 일 하시고 뭐 복음 전하시고 그때는 따라다녔는데 죽고 난 뒤에는 이게 죽었으면 끝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다 예수님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나서 제갈길로 가 있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은 성경의 약속을 그렇게 못 믿냐, 만져봐라 만져봐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진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증.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제자들도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길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쳤던 모든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이 아, 이 예수님을 위한 거구나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이야말로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구나, 저분이야말로 죽음에서부터 이긴,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저분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저분이야말로 인생의 빛이구나, 내 인생의 빛이고 온 세상의 빛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이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는요, 지난번에 출애굽기 묵상할 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출애굽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 막을 지으라 그러시고 거기에 내가 거처를 삼겠다, 그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임재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 막 그 언약궤 속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거하심에라는 표현은요 본래 이 헬라 표현이요 천막을 치고 그 안에 함께 사는 거예요. 천막 치고 성막 떠올리는 표현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장막을 치시고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 장막을 치시고 우리 눈에 다 눈물 닦아주시고, 출애굽기의 약속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되는데 이게 뜬금없이 출애굽기에 나타났다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성구의 영신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거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자기 백성을 찾아오세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에게 자기의 육신을 깨뜨리셔서 그 육체 가운데로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겠습니까? 그것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다 사랑인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골로새서 표현대로 하자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였을 때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은 짝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짝사랑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는 많이 받아봤는데 저는 짝사랑 해본 적도 있지만 받아본 적은 더 많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런데요, 짝사랑같이 깝깝한 게 없어요. 나는 관심 있고 나는 사랑하는데 저는 오빠에게 필링이 없어요 이러면 진짜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의 이야기 같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이라도 버린 적이 있었습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신 겁니까? 광야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리신 겁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출애굽하는 과정 내내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어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 없다는 게 물이 없다, 배가 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애굽의 추억 생각난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거울입니다, 거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한 번도 이 세상을 버린 적이 없으시고 우리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우리가 걷고 숨을 쉬고 먹고 배설하고 이 모든 과정이요, 사실 한순간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거든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만유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에 숨결을 심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사실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죄를 지을 때도요, 은혜가 없이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마비가 되면 죄 못 짓거든요. 다 사지가 멀쩡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우리는 모든 순간이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은혜 무시한 채로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똑같이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떻게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빛은요, 아무리 작은 빛이어도 어둠을 밝히거든요. 아무리 짙은 어둠도 작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깝깝한 노릇이냐고요. 이게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얼마나 깝깝한 노릇이냐고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니 이것이 얼마나 깝깝한 노릇이냐고요.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 이것이 얼마나 깝깝한 노릇이냐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 이것이 얼마나 깝깝한 노릇이냐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참빛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이 높여드리고 우리는 예수님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출입하고 있는 불신자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배당만 출입하는 불신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하러 예배당에 와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러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출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 참빛으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 성육신을 통해서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까? 사실 외로운 인생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보면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볼 수 없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볼 수 없는데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이 요한복음이 증언이에요. 증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언이라고요. 증언. 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모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거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그런데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살거든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거침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눈앞에서 나병 환자 고치시고 눈앞에서 중풍자 고치시고 눈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이상이 먹었던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안 믿었을까? 우리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습. 이 사람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평했을까? 구렁기도 붓기도 말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습이란 우리 모습.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고 그거를 씻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가 그런 이상한 사람들처럼 되어 있지 않는지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처럼 해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오늘 보면 16절 보시면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로 충만한 데. 예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사랑을 증거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생명 주시는,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는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흘러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에게 이 은혜 위에 은혜가 흘러넘치는데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